드디어 족보가 끝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이 족보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8장 마지막 절까지가 있고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문단이 달라집니다. 9장 1절이 새로운 문단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9장 2절이 또한번 문단이 달라지면서 9장 1절은 1장부터 8장까지 이어왔던 족보의 결론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들의 시작으로서 역할을 하는 이 연결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9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들을 읽어가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히브리어로 된 이름들을 읽어가면서 이거 무슨 히브리어 듣기 평가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은 생경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지, 대체 이 많은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이런 족보들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이 족보의 의미를 잘 알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족보를 읽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역대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고,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족보를 읽어가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족보를 다 읽은 이후에 9장 1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읽을 때는 밀려오는 감격과 감동, 그리고 후회와 회한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을 계속해서 읽어왔기 때문에 오늘 좀 전에 9장 1절을 함께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동일하게 경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왔던 이 역사에 대한 간략한 제가 스케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개명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의 자손들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을 살다가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지나서, 아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유다의 왕정 국가가 시작됩니다. 왕정 국가가 시작되었는데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과 그들 가운데 맺어졌던 언약을 늘 어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불순종과 다시 세워졌다, 불순종과 회복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경험하다가 결국에 605년에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부상하죠. 605년에 아주 유명한 전투입니다. 갈그미스 전투 때 당시에 이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였던 애굽을 바벨론이 꺾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모든 국가들은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 식민지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리고 586년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시드기야 왕이 반란을 꾀했지만 두 눈이 뽑혀가면서 이 바벨론을 끌려가게 되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됐던 것.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들어가서 이제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났다는 것은 한 세대가 지났다는 겁니다. 처음 바벨론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거의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가 바벨론에서 삶을 시작할 때쯤 예언에 따라서 70년이 지나가니 고레스 칙령이 있었죠. 그리고 고레스 칙령 때 다시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고 있도록 귀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근데 고국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질문이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과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노예로 살고 있는 것에 아무런 신경을 쓰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 되는가 하는 질문이 들었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 마루둑보다 더 강한가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바벨론의 사람들이 마르둑 신전 앞에서 마르둑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 거대한 제국의 마르둑 신전, 생각만 해도 그 규모가, 그 화려함이 모든 사람을 아마 압도했을 겁니다. 그럼 당시의 신의 능력은 그 신전의 크기, 규모와 화려함에 비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고터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니 예루살렘 성은 어떤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벨론의 마르둑 신보다 더 강한 분인가? 하나님을 겪어보지 못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보지 못한 다음 세대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역대기가 쓰여진 이 시기가, 학자들이 여러 이제 시기를 추측을 하는데 대부분의 통일된 의견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 시기가 끝나갈 때쯤부터 해서 아마 100년 상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막 짓고 있었던 그 시기쯤에 역대기가 쓰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돌아오기 싫다고 바벨론에 남아 있었죠. 돌아오는데 이 역대기가 들려진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역대기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죠? 1장 1절 첫 글자를, 첫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아담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창세기에 나왔고요. 그 이후에 구약 성경 어디서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역대기에 딱한번 언급되는 겁니다. 아담. 다른 서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담이라는 단어로 역대기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아담으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을 지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역대기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분이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담이라는 한 글자에 담아서 지금 역대기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르둑보다 먼저 계셨던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이후에 역대기의 모든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 조상들과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를 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언약을 배신하고 배반하며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 족보를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마르둑 신보다 더 앞서 계셨던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며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하면서 감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장 1절의 결론에 다다른 겁니다. 9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여기 범죄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죄를 짓다 할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한 30번 정도가 사용되는데, 여기 범죄란 단어는 배신하다 혹은 배반하다라는 단어로 보통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누군가 언약을 맺었을 때,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배반했을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민수기 5장에서는 이 단어가 마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남편이 있는 여성이 외도를 했을 때, 그래서 여성이 남편을 배신했다라고 할때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유다가 배신했다, 유다가 범죄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다는 겁니다. 언약을 배신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계속해서 살다가 결국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로 그들이 벌을 받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 언약의 가장 중요한 명제가 뭡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고 그걸 멈추신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고 세상의 다른 신들, 주변에 더 강해 보이는 국가들을 섬기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을 섬길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할 때 저희는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해질 때 저희는 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명예가 더 중요해질 때, 하나님보다 저희의 자존심이 더 중요해질 때, 하나님보다 저희의 자녀가 더 중요해질 때, 하나님보다 오늘 나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해질 때 저희는 그것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복을, 하나님 없는 행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복을 주실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복은 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복을 주실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복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처음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2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여러분,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다 어디서 이 봉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호수아를 보시면 나오는데 여호수아에서 이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에서 이 성전의 일꾼, 성전에서 노동을 하게 된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고생해 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던 유다의 과거를 돌아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돌아오자마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고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의 벽돌을 하나하나 다시 올리는 그 일.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들, 느디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성전을 지어가며, 이들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며 어떤 고백을 드렸을까요? 지금껏 그 수백 년이 지나도록, 아니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이방의 노예가 되어 살아오는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벽돌을 하나하나 올리며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지만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지만 주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초에 그렇게 부름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올 때 바로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칠 때,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중앙에 성막이 있었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나눠져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과 창문들은 다 가운데 있는 성막을 향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일양 밉부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수많은 세월, 그긴 세월을 돌고 돌아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벽돌을 하나하나 올려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9장 말씀을 쭉 읽어가며 19절에 나오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사의 손자, 에비아삽의 손자, 고래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막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기 고라 자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지었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제가 시편 84편을 오늘의 결론 부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은 애초에 왕정시대에 지어진 시지만 이 시편, 시편 3권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시편으로 엮인 것은 포로시대 이후에 엮였다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성전,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면서 이제 성전을 막 지어가면서 사람들이 시편 84편을, 특별히 고라 자손들이 문지기로 성전에서 역할하며 이 시편 84편을 읽었던 겁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쭉 넘어가서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 있는 줄 알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습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신자의 일생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배워가며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니 내 인생 충분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전못 삽니다. 주님,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을 진실하게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